요즘 국가 비상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하고 또 국회가 이것을 해제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좌익들이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이렇게 이제 고소하고 또 내란의 숙외라 그러고 내란죄의 피의자로 이렇게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요새 하도 언론이 거짓을 많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근데 핸드폰에 이제 뭐가 떠서 또 봤더니 어제 저녁에는 경찰 아마 특수반을 용산 대통령 사무실로 이제 보내서 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뜨더라고요. 대통령이 무슨 내란 숙외고 내란의 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예상치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무려 25분 정도 발표하시면서 국가를 망치는 반대한민국 세력, 뭐 종북주사파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세력의 준동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전복할 그런 정도의 위험한 수준에 지금 나라가 놓여 있다. 특별히 부정선거 데이터 이거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장관과 함께 의논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 세 군데 기관에 사람들 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 25분 동안 정말 표정 하나 이제 바뀌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화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살신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바쳐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담화문이었어요. 제 딸이 이제 셋이 있는데 둘째 딸 아이는 그렇게 이런 일에 민감하지 않고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어저께 저한테 오후 4시인가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그 담화문을 들었는데 영어로 make sense.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 하나 틀린 데가 하나도 없다. 이 아이는 무슨 뭐 정치색이 있거나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냥 하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검사가 돼서 그런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담화문을 이성적으로 참 잘 발표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 사신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담화문 이거를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검장을 지내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 참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짐승들이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한테 걔한테 이거 읽어주면 이거 이해하겠느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참 이런 그 진솔하게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구국에 결단한 그거를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듣고도 내란 숙외라 그러고 이것이 내란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도 일단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이런 계엄이 왜 발동이 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색깔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세력들,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들, 주류 언론들, 또 시장, 도지사 뭐 할 거 없이 회색 지역에 있던 이런 자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이때다 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원래 좌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좌익 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 본인이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크게 신임하는 이런 사람들, 자칭 타칭 자유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상사태가 되고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이제 놓이게 되니까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좌익들을 도와주고 나 원래 좌익이었어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거를 보니까 대통령이 구국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구나 이 나라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더욱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나라를 지키고 군 통수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군인들 별 두 개, 세 개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면 거의가 다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가장 약한 군대가 됐다. 6.25 이후에. 이거 정말 북한이 침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별달고선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별이야? 진짜 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한심한 이런 그 군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의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배반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이제 발생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그 반역과 배반 이런 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이리저리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때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꼭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이렇게 엉엉 울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어떤 때에는 이런 그 배반을 당하고 반역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자기 힘으로 이게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엉엉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키워갖고 이렇게 자라서 지금 다윗이 아마 한 55세나 뭐 이렇게 나이가 57세나 뭐 이렇게 지금 됐을 텐데, 뭐 압살롬이 뭐 30살이고 뭐 30 뭐 2살이고 뭐 얼마가 됐을 텐데 이렇게 잘 키워놓고 성경 가서 보시면 압살롬처럼 그렇게 잘생긴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게 생긴 그 아들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보내는 이런 그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신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황급히 도망가면서 고개를 넘으면서 울면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전체 내용이 사무엘기하 13장에서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의 반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반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역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떨 때는 그 반역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겨낼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왕이, 지금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엉엉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주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아름답게 처리하시는 이런 내용이 여기 압살롬과 그 다음에 다윗의 이 기사에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반역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상하고 사무엘기 하가 있는데 사무엘기 상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울이 몰락을 하고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그 기록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정말 사울로부터 모진 핍박을 무려 13년 동안 이렇게 당하면서 도망다니고 광야에 숨어 지내고 다윗의 공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그의 표현에 따르면 벼룩같이 벼룩같이 작은 이 사람을 왕이 죽이려고. 근데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성경의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기 하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왕이 돼서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형통하게 사는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닥치는 이런 내용이 사무엘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서, 그래서 그 남편이 적군에 의해 맞아 죽습니다. 적군에 의해 맞아 죽어요. 햇사람 우리아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심지어 살인이 생기고 하는 이런 일을 다윗이 삶의 후반부에서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누구냐? 암논이에요. 그 암논이 자기의 배가 다른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복 누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 이복 누이를 짝사랑을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여자 동생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욕을 보이고 욕을 보인 다음에는 강제로 그 불쌍한 그 여자아이를 내쫓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기하 13장에. 근데 다윗이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암논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왕이 공의를 집행을 해야지 형이라 그래갖고 맏아들이라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이방 땅으로 가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고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그런 일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후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이방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4절 28절.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불화, 또 다윗의 소극적인 이런 그 공의를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반역의 불씨를 압살롬에게 이제 제공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해야 되겠다. 무시무시한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은 그냥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거 뭐 얼마든지 많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패륜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내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고 압살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윗 다음에는 저 어린 상태에 있는 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결국 1000년쯤 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압살롬은 물론 모르죠. 자기 생각대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어요. 이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태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승만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미국의 모든 문화, 문물, 기독교 이런 모든 거 다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강한 의지와 함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압살롬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계략이 아주 훌륭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치밀한 계략을 세웠어요. 자, 사무엘기하 오늘 15장부터 읽었는데 15장 2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야 돼요. 압살롬은 성문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런 백성들을 자기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맞으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너희의 고통을 내가 들어주려고 하는데 참 이스라엘에 재판장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 너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 부추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어떻게 선전선동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걸 뭐라 그래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왜 하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은 국민의 눈높이를 모른다. 나는 국민의 눈높이를 알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종교적 위선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도 가서 뭐라 그래요? 헤브론에서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이걸 헤브론에서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가장을 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허락을 받고 떠나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왕이 되느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내가 지켜야 되겠으니 내가 헤브론에 가야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하려고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종교적인 위선 행위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 9절. 자, 근데 이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 반역을. 이렇게 돼서 압살롬이 15장 11에서 12절 가서 보면 200명의 사람들 초청해서 자신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하고, 또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런 조언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조언을 잘하는지 마치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어갖고, 우리 옛날에 신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신탁, 그렇죠? 델피의 신탁을 받았다 그런 정도로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하던 이런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에게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 같은 이런 그 다윗의 조언자를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헤브론에 간 거예요.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한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다스린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반란, 반역을 일으켰어요. 사무엘기하 15장 10절 가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대통령 다 제쳐두고.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일으킨 이 반역이 워낙 큰 거를 다윗이 인지하고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인지하고 이건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하 1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사무엘기하 15장 30절 가서 보면 다윗의 아주 참담한 그런 그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5장 30절에 다윗이 올리베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옆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넘어서 저쪽 요르단 강 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궁궐을 빠져나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올리브산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올리베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은 채 맨발로 갔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그들이 올라가되 올라가면서 울었다. 백성은 맨발을 벗었다는 얘기가 안 써 있는데 다윗은 맨발로 걸어갔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를 지금 다스리던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엉엉 울면서 지금 나이가 60 정도가 돼간 그런 왕이 엉엉 울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리고 그 지금 바위로 돼 있는 그 산을 지금 울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 생각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같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정말 까딱 잘못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침착하게 행동을 하는가, 아주 겸손한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 거를 사무엘기하 15장 25절에서 2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궤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거처를 보이시리라. 그 다음 구절은 리더가 됐을 때 교회의 리더든 국가의 리더든 리더가 되었을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증언입니다. 다윗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온 국민과 함께 울면서 올리브산을 이제 넘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 그 사무엘기하 16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다윗에게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옮겨가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므이가 7절 가서 보니까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되 너 피를 흘리게 하는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가거라 가거라. 이게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마귀의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희 마귀의 자식아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왕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상황 판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사울 집에 모든 피를 내게 배에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므로 우리 베냐민 집회 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악한 일에 걸려들었느니라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왕이 지금 울면서 신하들과 함께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심한 조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역의 때에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역의 때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통치자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지지자들이 또 나타나서 헌신을 하는 거죠.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느 때에 그걸 알 수 있냐? 위기의 때에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내 편인가 하는 거는 위기를 당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해보면 특히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의 친구로 있던 아렉사람 후세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아, 다윗을 돕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를 도우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적당한 때 조언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같은 계략을 내가 망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아렉사람 후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 망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선 도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사면초거라 그러잖아요. 어딜 둘러봐도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을 하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국가니까, 메시아 왕국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떨 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울면서 도망하고 도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절이.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신다. 처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이제 됐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서 다윗을 욕보이고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셔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분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계략을 내라, 다윗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이야기하니까 아히도벨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빨리 많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즉각 추격하고 그리고 그를 즉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조언을 그대로 따랐으면 다윗이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아까 이야기했던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아렉사람 후세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즉시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는 시간을 더 벌어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 아렉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동의하고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버리고 아렉사람 후세의 조언을 따르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사무엘기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그 다음이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원래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맞는 거예요. 당장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쫓아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조언이 아니라 여기 아렉사람 후세의 조언을 따르도록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로 훌륭한 조언자냐, 16장 23절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조언으로 낸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어디에요? 지성소에서 엿줍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앞에 계시고 그 지성소의 문 요 밖에서 묻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로 그가 주는 조언이 그렇게 훌륭한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조언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조언을 꺾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진리대로 걷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적들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넜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번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잠잘 수 있는 침상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용기를 북돋는 그런 내용이 17장 27절에서 2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사람들의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정확하게 에브라임 숲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전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숲에서 죽은 사람이 칼에 베어서 죽은 사람보다 그날 더 많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근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에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렸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이고 머리털을 길게 길어서 아마 여기까지 오게 그렇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았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털이 긴 그 머리털이 그의 자랑거리였던 그런 머리털 그것이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이게 꼬이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롱대롱 걸려있을 때 요압이 창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를 찔러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갈 때 그의 머리, 긴 머리털이 있는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거기서 이제 들린 거예요. 나귀는 도망을 하고 노새는 그의 밑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자기 손에 작은 창 세 개를 취한 뒤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나무 한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것들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나른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였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런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처단을 받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께 불순종한 그런 결과가 그의 죽음이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그저 한 인간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경영,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이루시려는 이런 계획을 스스로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그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반적인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시편 3편이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게 어디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도망하는 그런 시점 어느 곳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말 그대로 사면 초과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 내 아들인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은 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아들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예.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편 3편을 다윗이 그 광야 아니면 산 어디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 지금 이런 시편을 지금 쓰고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됐든 속썩이는 아들 딸이 되든 어떤 인간관계가 되든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잠을 못 잘 거예요. 또 인간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런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울면서 엉엉 울면서 지금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겪고 이런 그 왕이 반대자들, 반역자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도와서 이 반역을 처리할 이와 같은 힘이 그에게 없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것이 이 안에 아름답게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이 많으니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떨 때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요. 왜 그래요? 원수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저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벌써 여기 시편 3편하고 여기가 비교해 보면 저자가 아마 다윗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도움 이걸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그 사람의 심정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쓰러뜨려서 북한에다가 헌납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극히 어렵게 돼서 대통령이 이걸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대개 종북 주사파 세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며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이것의 분단의 책임을 자유민주주의 진영, 특별히 미국에 전가합니다. 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거다. 또 이승만 등 나라를 세운 이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놨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고 저 위에 있는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저게 이 한반도 땅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아들 딸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중인격을 가진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미화해요. 다 잘 살 수 있다. 국가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여기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모순이 있어요. 부자가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소유가 적게 되는 이런 일이 사람이 사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강조해서 그래서 2% 사람들에게 다 뺏어다가 98% 사람에게 다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부각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체제 전환, 공산주의 사회 이 체제로 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왜곡하며 국민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국제적 연대를 명목으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특히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안보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여러분 이번에 뭐 내란죄다 뭐다 해서 탄핵 이유가 뭐예요? 한미일 공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한미일 공조를 공고하게 해놨다. 그지 미국에서 아니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그러면 한미일 공조 공고히 안 하면 니들 죽을래?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이 땅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제 25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그 담화문 내용이 바로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대로 그냥 두면 나라가 기울어져서 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인 계엄을 선포했다. 이건 통치 행위지. 내란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처단하기 위해서 내린 이와 같은 통치 행위지. 이게 무슨 내란이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몸을 바쳐서 구국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요? 알아주질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선한 정치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등장을 해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금방 압살롬에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부족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이걸 이겨내기가 역부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걸 이겨내기가 지금 역부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극복하기가 역부족입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녀?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승만을 통해서 세웠다고? 근데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겨?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다. 지금 머리를 들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왕이 지금 맨발로 걸어다니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신다. 대한민국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를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지금 암담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도움이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압살롬 때문에 울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의 이 감사의 말을 이 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누워 잠이 들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 때문에 지금 죽게 됐는데 잠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쫓겨다니 와중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자유우파 시민들이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끙끙대면서 울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아니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될 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평안히,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 3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참 우리 킹잼 성경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 아이가 뭐가 필요하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 바라보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이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절에 수많은 백성이 나를 대적하려고 사방에서 나설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평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고 일어난다. 우리 대통령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개인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대통령과 그의 부인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함께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대통령도 다시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개개인의 어려움이 풀릴 수가 있어요. 7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노력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처단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다윗이 자기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치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전선동.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 요구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다윗의 선한 통치를 받았던 그런 백성들이 순식간에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왜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그렇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지 몰라. 그냥 선전선동 이렇게 하면 그냥 휙 하고 넘어갑니다. 예,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를 못하고. 우리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뉴스든 정보든 유튜브든 바르게 읽고 듣고 그리고 판단해서 수용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얻는 교훈,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편으로 노래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노래고 시편입니다. 네, 노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탄핵 사태 지금 어렵습니다. 내일 뭐 또 탄핵을, 여러분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이미 결정된 거는 또 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아마 대통령이 그거 낼 겁니다. 일사부재의 이거에 의해서 이거 탄핵은 무효다. 일단 그치, 한 번 했으면 끝이지. 똑같은 거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공산당이나 이렇게 하지.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출자, 그렇죠? 이 올무에서 나를 풀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어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 탐욕,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찬탈해야 돼. 아버지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데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세요. 다윗 왕조의 갈등은 죄의 대가, 다윗이 저지른 그와 같은 죄의 대가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섭리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신다. 직접 하시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이 후세라고 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번에 아주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국가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그런 국가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그런 악행을 반드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유사한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반대한민국 세력, 특히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반역자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갈등과 역사의 왜곡을 통해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언론사들을 다 포섭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심지어 선관위까지 이렇게 포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고 경제적 불만을 이용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많은 주사파가 있어서 목사,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는 신대원생 가운데도 종북 세력이 많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벌써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벌써 종북 목사들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뭐 새벽마다 무슨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진다 그러고 그 하든 높은 뜬 뭐 이런데,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나타나서, 예, 지금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드디어 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 세력의 반역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그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지지와 헌신적인 애국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체제가 유지가 돼 있고, 이번 사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국가가 올바로 세워질 것,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